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당 일꾼들이 세도주의 또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건 노동당에서 그 세도주의와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저 명백한 겁니다. 지금 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전 과정에서 가장 나쁜 것이 그 이건 관리주의 아닙니까? 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차지하는 그 이권, 부패, 부정부패. 지금 북한에서는 그 과거에는 그 돈만 있으면 못 살 것이 없다. 아무 물건이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정도죠. 저는 지금 북쪽 내부에 완전히 그 중국의 태자단과 같은 것이 생겨났다고 보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존주가 돈 가진 사람들이 뭐 못하는 게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평양 시내에서 무슨 뭐 커피 한 잔에 완 유로라는데 그거 완 유로면 얼마입니까? 달러보다도 비싼데 월급은 0.5달러, 50센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시중에서 하는 달러 그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부패가 지금 북쪽에 퍼져 있다는 거죠. 이건 권력 가진 사람들의 그 권력 행사거든요.
올해 안에 당 대회가 열릴까요?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당 대회라는 건 저 대표자 대회가 달렸습니다. 당 대회는 전 앞에 열렸던 당대에서 결정한 것이 전부 다 실행돼야 그 다음에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 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대회는 저 김정일 시대에 열린 것밖에 없거든요. 6차 당대회. 60년, 1980년이란 말이죠. 2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당대회를 열려면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플랜들을. 뭐 1차 5개년 개혁을 뭐 다시 한다든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하자면 정처부터 그 준비 작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각 지방당에서부터 당대회 준비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북쪽의 움직임을 봐서는 당대회를 준비하는 지방 밑에서부터의 의견 수렴이라고 할까 의견 제시라든가 무슨 준비 과정 그런 것이 눈에 띄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금년도에는 그저 기념대회나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그 황병서가 장성택을 제공하고 북한의 그 최고 실세로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황병서의 그 권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안 가니 북쪽의 권력이라는 건 김일성의 그 소위 백두혈통과 또 하나의 백두산 출신들, 저 빨치산 출신들의 빨치산 혈통이 둘이 합해서 오늘의 북한의 권력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황병서가 끼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애는 분명하게 최연희 아들이니까 빨치산 혈통이죠. 빨치산 혈통과 김일성의 그 백두 혈통은 같은 줄기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최연희 아들인 그 최영애를 황병서가 위에 올라가서 윗선에 앉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제 2인자는, 2인자라고 할까? 는 막 최영애가 중심되지 않을까? 그 주변에는 빨치산 출신의 2세, 3세들이 진을 치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역시 황병서는 끝까지가 아닐까? 그렇게 전 보고 있어요.
북한은 지난해 경제개발구를 20여 개 만들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습니다. 경제 분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제 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체제 개혁으로 가야죠. 생산 관리 방침을 개선한다. 예를 들면 530 조치인데 뭐 기업의 자주성 인정한다든가 농촌의 생산 관리 방침을 바꾸든가 말 작업에 무슨 분조 조급제를 강화시킨다든가 개인에게 무슨 경작지를 분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가지고는 외국에 투자가 들어오질 않죠. 나는 근본적으로 체제 개혁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투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슬람 그 저 북쪽의 핸드폰 그 보급시킨 이집트의 그 오슬람 기업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몇억 불을 벌었는데 그걸 밖으로 가져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체제가 바꾸지 않는 한 북쪽의 투자가 대단히 곤란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19개의 그 경제특구라는 게 형식으로는 만들어놨지만 그게 지금 뭐 기업으로 치면 뭐 300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중소기업이죠. 뭐 중국의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투자가 되질 않죠.
이번 신년사를 보면은 그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통계 숫자가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식량 생산도 그렇죠. 그렇고 뭐 산업 생산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북쪽에 가장 금년에 이제 어려움이 난 이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식량이 가장 어렵겠죠. 근데 금년에 지금 문제가 금년에는 뭐 비료보다도 더 급한 것이 물일 거예요. 북쪽에 지금 물 부족 현상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가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쪽에 아마 금년 봄에 물 문제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통계 숫자에 뭘 내놓고 할 여지가 없죠. 예를 들면 무역이라는 게 지금 뭐 60, 70억 내외인데 그게 전부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팔아먹을 거라는 게 지하자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때 무슨 생산이 뭐 돼야지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 동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그런 대로 먹고 살아라. 이것이 북쪽의 경제 정책의 골간이기 때문에 북쪽이 지금 내각을 시켜서 뭐 오산시 조치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고 해도 뭐 생산이 갑자기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숫자로 뭐 발표할 만한 그런 실적이 없다고 봐요. 이 때문에 지금 뭐 건물 몇 대, 뭐 아파트 몇 개 지은 것 또는 뭐 유원지 만드는 거 이 정도인데 이게 뭐 대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경제 건설 문제는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을 병진하고 있는 한 경제 건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건설에서 뭐 뚜렷한 실적을 낼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서 오늘까지도 살아있고 또 네. 쿠바는 최근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길로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정입니다. 정권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돼야 다음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경우는 이제 4년 차에 들어가지만 아직도 안정되기까지는 까마득하게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적 교체는 해서 내각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나는 북쪽의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안정되지 않으면 개혁 개방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살을 내면 안정되기 전에라도 대외 개방을 선언하고 그렇게 되면 뭐 난 그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산당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지배력을 가지고 중국식으로 일당 독재를 계속하면서도 개방 체제 개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소위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이런 원리를 간이 아직도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그렇게 할 경우에 밖에서 들어올 황색 바람이라는 거 체제 비판 의견이 일거에 북쪽에 들어오게 되면 체제가 불안하게 된다.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아직도 북쪽이 체제 개혁으로 가려면 안정을 위한 조치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강인덕 전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